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두 군데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두 군데 같이 찾아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면 그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약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마음,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깨어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좀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조금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보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퀘션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또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능의 하나님 과연 그럴까? 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과연 그럴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 퀘션 마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퀘션 마크가 아니라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엑스클라메이션 마크, 감탄사로 변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Almighty, 그 다음에 Omnipotent, Omniscient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천체 중에 하나인 지구를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거기에 모든 그 동물들, 식물들, 그 다음에 물고기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를 잊기 전에, 죄가 받기 전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그 인간들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그 폭군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사고로 죽이고, 또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 최근의 일만 해도 지금 시리아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무 그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선량한 그 국민들이 한 2만 명, 3만 명이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수단 그 남쪽에 그 크리스천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자기네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슬림들에게 죽였어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집트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죠. 이집트에 거기에 그 소수의 그 카프틱 크리스천이 살고 있습니다. 거긴 대다수가 모슬림들인데 그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언제 자기네들이 그 공격을 받아서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뜻이 우리에게는 더 그 확실하게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그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근데 그 이방 왕이 BC 597년에 군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 유다 왕국의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굴복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왕 그 여호야김과 그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완전히 붙잡고 다 끌고 갔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포위 상태에서 그다음에 거기 점령하고 있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왕서부터 왕족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거기 그 젊은 청년들 남자 여자들 다 이제 그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런데 그 참 포로로 데려가면은 참 불쌍한 겁니다.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에서 피난살이 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인가 한번 우리 저 그 여기서 잠시 그 비디오 클립을 봤었죠. 그 오페라 그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그 노래라 하는 아주 굉장히 침울하고 무겁고 그다음에 장엄한 그런 노래를 우리가 그 오페라를 통해서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 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의하면은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고통을 그 포로로 당하고 그 힘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내 눈동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땅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내가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이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항상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계시는 그 템플 그 성전 그곳을 이방 나라 왕에게 이방 군인들에게 그것을 내주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껴주셨던 그러한 곳인데 왜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같은 성경에 사무엘하 6장 그 7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싣고 오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 그게 삐뚤어져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손을 딱 댔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 모든 성물이 그냥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 엄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이 막상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다 죽이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거기 군인들과 모든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에 싣고 오던 그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은 얘기가 없어요. 누가 올려놨길래 그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올렸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웃사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템플, 그 성전의 기구들 다 가져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그 신상의 그 머리에 대해서 금신상 제일 머리 꼭대기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내 큰 눈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 이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으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 손자들을 섬기리라.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삼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그 목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벼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니 이방 왕을 내가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 망하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모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그 전능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 수상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정치를 잘했던 또는 폭군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다니엘서, 아까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잠언서 5장 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베풀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을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그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역사의 인물들 이스라엘 빼는 나머지 이방 나라들 메대와 파사 또 그리고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의 모든 그 폭정들 폭군들 네로를 포함한 모든 그 황제들 또 최근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나 또 러시아의 그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그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같은 대통령 또 북한의 김일성서부터 그다음에 김정일이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까지 이런 모든 이그참 지독한 이러한 그 폭군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그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에서 또한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 뒤에서 그 사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악한 일인 건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또 거짓 이 종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그러한 이스라엘 인구가 성경에 봤더니 그 당시에 그 열왕기 하 24장에 봤더니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52장에 봤더니 한 4,600명 모두 합해서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그 유다 왕국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재주 있고 또 똑똑하고 또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거기서 멀리 멀리 떨어진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 그러니까 예 그 수도에서 뭐 이제 노예를 사용하고 또 그 부자들의 그 처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왕궁에서 또 그 심부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노예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젊은 청년 중에 하나인 그 다니엘, 그 티네이저였던 그 다니엘이 바로 그 적국의 수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말년에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의 템플이 제3의 템플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곳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바로 적국의 수도인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리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2,500년 내지 700년까지 이것을 쭉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훑어서 보러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 인구가 지금 최근 센서스에 의하면은 약 300 million, 300 million. 그러니까 3억이 좀 넘어요. close to 310 million. 그러니까 약 3억 1000만 정도 지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0%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캐톨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걸 좀 더 나눠서 하면은 약 51%가 개신교고 그다음에 24% 정도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미국 인구의 약 한 1억 2천만이 개신교 인구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크리스천들의 수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물론 남미에 브라질이 그 나라 인구의 90%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캐톨릭입니다. 또 멕시코도 그래요. 90%가 캐톨릭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 한 1억이 넘고 브라질은 약 1억 한 7천만 정도가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가 미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금년 이제 앞으로 한 달 조금 넘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도 어제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리더들을 이제 뽑습니다. 민주주의가 돼서 이것을 사람들의 국민들이 그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 민주주의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을 선출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 물론 누구든지 majority로 이게 다수로 이것을 좀 표를 더 많이 얻으면 뽑히겠지.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또 그 younger generation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은 나라, 크리스천 수가 가장 많은 이 미국에 이 양심과 도덕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앞으로 앞날을 미국의 앞날 아니 전 세계에 가는 그 앞날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스라엘 절기에 의하면 오늘 저녁부터 러시 하샤나입니다. 해지는 점서부터 해지는 그때부터 러시 하샤나는 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New Year's Day. 그래서 모든 과거의 잘못되고 죄 있고 그다음에 그 저주들이 이걸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오스독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대로 러시 하샤나구나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또 저 저녁 먹고 지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믿고 여태까지 지난 4년 동안 법제화 시켰던 그러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젠다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은 그가 가야 할 그 방향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들이 결국 어떤 그 방향으로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앤티 크리스천이고 그다음에 프로 무슬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태까지 그 크리스천들이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지켰던 그 기도의 날을 폐쇄해 버리고 그다음에 그 부활절의 행사를 없애 버리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그거는 비즈니스로 그건 경기가 잘 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지금 암암리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들이 미국에 많은 그 정치를 하면서 빚을 냈지만 특별히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의 그 빚이 약 16조를 넘고 있습니다. 16조 달러. 16 trillion dollars.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지금 카운트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전 국민들한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모든 미국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에 적어도 한 6,000불 정도의 빚을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택스페이어로 말하자면은 택스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약 한 사람당 약 한 그 만 18,000불 정도의 지금 빚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러한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이제 푸시해 가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어젠다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걸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글로벌 폴리틱스, 글로벌 파이낸스, 그다음에 글로벌 정치 경제 군대 또 종교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다 묶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종교에 대한 것은 그 엔타이 크리스천 그리고 엔타이 주이시 그 릴리전 이것에 반대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암암리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젠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이렇게 전체 글로벌라이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군대 종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같이 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그 어젠다가 아주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다니엘서에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고 근데 특별히 그런 나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그 13장에 1절부터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로마에 있는 그 권세 권위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가기 한 3년 전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그때 그 황제가 누구였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악랄한 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를 크리스천들이 높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좀 이해가 힘든 그런 구절들이 거기 있는데 그 특별히 로마서 13장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 좀 우리가 쓰는 말하고 좀 다른 말들이 여기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같은 얘기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은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폭군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 택스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은 더 많아지고 룰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밑에 보면은 공세와 국세라는 얘기도 나와요.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적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authority, 그 국가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그 규례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그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은 우리가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로가 그 모든 그 폭군을 행하고 그랬을 적에 그 크리스천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가 사자고 이제 물어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불을 태워서 죽이게 했던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거기에 끌려왔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믿음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적그리스도가 되면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엄청난 이제 그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제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밑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짓 선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런 그 추종자들이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 뜻에 이제 위반되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결국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열두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11명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 다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젤럿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동네에서 그 로마인들을 만나면 로마 병정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몰래 칼로 찔러 죽이고 세금 절대 안 내고 그리고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또 마태는 어땠습니까? 마태 세금장이었어요. 세금장. 네? 그 마태도 그대로 다 그들의 그 법제 그 법과 윤례에 다 따르고 나중에 결국 그도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크리스천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이 미국이 만약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에 금년 11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잠잠했던 그 건강보험 개혁안이 이제는 갑자기 이제 머리를 들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볼런티어들이 나와서 먼저 맡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TV 또 광고를 통해서 이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RFID 칩을 이제 그 임플란트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가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천 그 수가 많은 나라,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도 같이 따라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것을 지금 실질로 하고 그걸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완전히 다 덮어놓고 있어요. 사탄의 지금 그러한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휴스턴에 갔다 왔어요. 휴스턴 텍사스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 땅이 넓은 땅에 거기에 그 휴스턴에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가 대형 교회 그 풋볼 팀이 가졌던 그 휴스턴 오일러스 그 풋볼 팀이 가졌던 그 애스트로돔이라고 하는 그 실내 큰 축구장 그거를 이제 사들여서 거기서 그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뜻이 과연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일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번영 신앙만 계속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인 것을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정말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그 참 스탠다드에 그 앞장서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저희가 참 지금 어려운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에서 이제 전 유럽을 다 하나하나 통치해 가고 있는 그러한 때 독일 교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랬던 그 나라의 교회들이 히틀러가 전 유럽을 자기네 땅으로 다 만든다라고 했을 적에 그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여기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목적을, 거기에 있는 그 가르침을 전부 다 히틀러에 맞춰서 히틀러의 가르침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데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의 그 본질이 다 타협함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잘못된 거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손뼉치고 발을 쾅쾅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히틀러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독일인이 다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중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일을 빠져나와서 바깥에서 이제 그 독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그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그런 독일 신학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었을 때 그 독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독일 교회를 깨워야겠다. 내가 가면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독일 교회를 깨워야 됐다. 이 사람들이 타협하고 독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 자기 친구 신학생들 또 그 다음에 목사들 가르치다가 결국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그 독일 정부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회유를 해서 같이 도와라. 그래서 히틀러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큰 자리를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1945년 미국이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기 얼마 전에 부활절날 그날 감옥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값어치는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아주 쌀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그러면 세상의 왕들의 레벨로 자꾸 이렇게 타락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그 믿음의 테스트가 이제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콜드 그리고 빼심을 받는 자들, chosen,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은 faithful하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기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상관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을 보면은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네가 신원하겠느냐 하는 그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원은 대신 보복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를 대신 이것을 심판해 주겠느냐 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이게 지금 순교당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제 지금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제 순교당한 사요. 순교당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을 우리의 레벨에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일곱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나눈다면은 그 중에서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좋고 두 교회는 나쁘고 세 교회는 그저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교회, 좋은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천한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두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남아서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소수의 능력을 가졌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을 피해가는 그래서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두 교회가 있어요. 그 4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풍족하게 그 다음에 지배계급에 살면서 형식 쌓인,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하고 그러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남아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보통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영적 간음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단 교회인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만약에 그 일곱 교회에게 똑같이 그 RFID 그 칩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아직도 이 지상에 남아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배척을 할 것입니다. 또 두 교회는 앞장서서 또 받을 것입니다. 또 나머지 세 교회는 남의 눈치 보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 나도 따라갈까 하고서 그리고 받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빠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사도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 마지막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든지 우리를 조롱하든지 우리를 왕따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만은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냐, 그 WWJD 있죠. What would Jesus do? 내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러한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선한 양심을 내가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 열심당원 그 시몬처럼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세금 떼어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을 죽이는 것이 애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지 말고 낼 것 내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대신 나에게 타에게 모범이 돼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주님께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아마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제일 먼저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그 다음에 내 교만을, 이것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에 비춰서 이것을 다 subject to 그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나를 완전히 없애고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일곱 교회가 다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모두 다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 즉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만 복이 있고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두들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자꾸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이 3차원에 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은 그 이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를 내세우면서 아니 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항상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느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폐하신 그러한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서부터 18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인간들이 이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투표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없앤다 하면은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점점 전부 다 더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쉬운 것들만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게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근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그래서 지금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그래서 진리의 길을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타협의 길,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길, 그리고 넓은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믿기 좋아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눈에 보이는 돈. 그거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으면 내가 든든해지는 그런 돈. 그것이 인간들이 가장 믿기 원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모든 그 목숨까지 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네로의 그 밥보다도 네로의 그 악보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제보다는 더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늘이 이제 내일이 더 훨씬 더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그 우리를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같이 기도합시다.